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이 교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투자는 뭐 어떤 투자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투자는 안전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지만 재미없는 얘기해 주시는 포카라 선생님과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과 믿음 가는 목소리, 성실한 목소리 사용차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지금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일도 많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은 그간 이제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언제 나오나요, 책이?
아직은 뭐 이제 초고가 거의 완성되니까 한 두서너 달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정해졌나요?
가제인데 예. 뭐 지금 당장 주식 공부 시작하라.
아, 뭐 이런 시리즈 같은
예, 지금 시리즈 당장 같은데. 시리즈에서 예, 같이 나온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 아직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그 교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건데 일단은 그 저기는 이제 초고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주 초급자는 아니고요. 네. 물론 초급자도 읽으셔도 되지만 이제 한 35에서 45 어느 정도 이렇게 주식을 좀 하신 네. 분이 주식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네. 이럴 때 어떤 입문서 비슷하게 네.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약간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평범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했고 네. 또 깊이도 좀 갖추려고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시겠죠.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랑 자주 그전에 술을 좀 드셨는데 술 먹자고 전화해도 안 된다 그러시고 아주 책에 집중도를 좀 높이고
저도 한 두어 번 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고 계시니까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참 쉽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날도 더워지고 주시장도 부침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걸 좀 대응하느라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게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업계가 다 어렵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좀 상당히 많이 조금 강도가 좀 세져가지고요.
업무 강도가.
예, 업무 강도가 세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적응하고 또 하느라고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두 달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그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이없는 건 저는 이거 이 사태에서 제일 어이없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구조 172명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사실은 구조는 빵명이고 탈출이 172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도 못 구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없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조하는 국가기관이 없었던 거랑 그 있었던 거랑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참 그 너무 놀랐어요. 그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날 아침에 예. 이게 좀 뭐가 전복 비슷한 게 됐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네네.
그래서 안심했었어요. 안심했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장이 끝나고 네. 어디로 이동하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네. 이거 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때 이후로 한 명도 구조를 못하고 네. 살아나지 못하시고 다 이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 저도 아주 그 속이 막 울어 뭐 그냥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성인으로서 네. 뭔가를 이 사회에서 도대체 뭘 해야지 막 그 답답하고 그랬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도 하자. 그러니까 이 네. 사회를 우리 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쪽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 하나 투표했다고 끝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진행된 상황들이 상당히 계속 답답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죠. 좀 계속 위에서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리고 정말 그 일부 인사들의 그런 어떤 정말 민낯들이 드러나면서 과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위에 앉아 있어서 지도층이라고 종교계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아 상당히 좀 많이 계속 이 더운 날씨만큼이나 답답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방금 차장님은 일부라고 표현하시면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니까 점점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부라고 그러면 요만큼 뭐 왠지 저 한 마리 미꾸라지가 물르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미꾸라지가 가득하고
그렇죠. 뭔가 좀 정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기가 막혀요. 기가.
이게 이대로 가면은 좀 우리 사회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어이없었던 거는 그 여당 쪽에서 발언하는 대통령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왜 우리가 대통령 눈물을 닦아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논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말이 말 같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의 눈물을 왜 국민이 닦아줘야 되냐고요. 국민이 대통령, 대통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있는 자리지 우리가 대통령 눈물 닦아주려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말이라고 참.
그게 이제 그 유명하신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분들 몇 분이 이제 글을 쓰신 것 중에서 좀 보면은 지금 이 사태 자체가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네네. 너무 이렇게 도입을 네. 많이 해서 사실은 이번 사건도 사태도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네네. 그 노선을 더 수명을 연장해줘서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촉발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 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의 편에 서서 그 어떤 이득을 자본가의 이득을 이렇게 더 많게 해주는 뭐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어떤 사회 기조가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세월호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건이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철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분이 그 철도 공무원인 분이 쓰셨는데 자기 가족들이 철도를 이용하려면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까지 네.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네. 철도의 어떤 누적적인 문제들 네. 인원을 계속 해고하고 네. 그걸 정비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쌓여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러면, 민영을 하겠다고 또
예, 네, 그러니까 좀 요새 철도 사고도 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뭐 그럼 항공기라든지 항공기도 좀 지난번에 한번 나섰고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네. 어떤 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뭔가 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해야 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냥 이익 위주로 당장의 네. 어떤 수익이나 이익 위주로 이 사회가 재편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논리란 건 이거거든요. 야, 너 콩팥이 두 개인데 그 하나 없어도 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두 개 있으면 혈액이 낭비되니까 그 콩팥 하나 잘라내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콩팥이 되면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게 사회 그 기관의 문제가 되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폐 두 개니까 폐 하나 잘라도 살 수 있거든. 야, 쓸데없이 그 혈액 낭비하지 말고 폐 잘라내자고 하는데 동의할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사회의 안전장치를 걷어내자고 그런 거에 그렇게 쉽게들 동의를 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예.
주식 투자도 사실 되게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안전한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참 돈 얘기를 한다는 게 온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녹음을 안 해왔는데 이거 사실은 좀 더 쉬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네.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돈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가 네네. 난 어떤 원인 네네. 중에 하나일 수도 네. 있는데 또 우리는 또 이게 업이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아우 참. 그래서 네. 선거 전에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선거 전에.
지금 이게 아마 아,
선거
업데이트 되는 게 선거 전날일 거예요.
아, 6월
이거 4일. 들으시는 분들은 좀 투표들 꼭 하시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 투표.
그것도 협잡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게?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네. 박원순 시장이 이겼잖아요.
네.
근데 29개, 서울의 29개 구에서 네. 부재자 투표는 나경원 후보가 전부 이겼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 그랬었어요. 그 기억나네요. 예.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5% 이상인가 차이로, 12%인가 차이로 전 지역에서 다 이겼어요.
아니 그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면 그 편차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부재 투표는 전 지역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겼다는 거죠. 이건 이상하잖아요.
아 그게 부재자만 따로 직계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사전 투표 사실은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의심이 가.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의심이 많아야 돼요. 뭐든지 의심.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니까 의심들
그렇죠,
하세요.
의심이죠.
의심을 하고 나서 나오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의심 그렇죠. 없이 그냥 믿는 건 그렇죠. 그거는 맹신이고 광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을 한 후에 그 의심이 다 거치면 믿는 그렇죠.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니까 의심들 많이 하십시오. 의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그러면 투표에 있어서 공정한 그런 감시 장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봐야 돼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 개미굴에도 볕뜰 날 있다. 상담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님. 공든 주식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러 번 들으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해 그리고 시장이나 경제 돌아가는 상황 등등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본격적 공부 시장에 대한 방향을 모르겠어요. 정말 콕 집어서 이거부터 시작해라라는 그 분야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어디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아 이분이 그... 최적의 타이밍 최고의 주식 이 네. 책을 읽으셨네요. 읽으셨고 네. 보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신데 전산 회계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또 증권 투자 상담사도 땄네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여쭤보시면 정말 할 말이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 용도를 땄다면은 기본적인 어떤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계시는 분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에 대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네.
조금 이렇게 넣어놓고 우량주 위주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배워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뭐 어떻게 공부해라 이게 딱 그 이렇게 좀 저도 당혹스러운데. 초보자는 일단은 금액을 줄이고 아예 안 해도 되고요.
네네.
그래서 꾸준히 책을 이렇게 자기 눈높이에 맞는 책을 좀 읽으면서 요새는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장을 주식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 흐름을 이렇게 한 2년 정도 파악하시다가 네. 조금씩 그게 자신감이 생기면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무제표 이런 부분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무제표 공부 같은 건 이제 초보자를 위한 어떤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오셔가지고 좀 배우셔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봐야 어떤 기본적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요새는 동영상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그런 어떤 저기만 있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여건은 다 되니까 그런 공부를 한번 차분하게 시작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차장님 강의 뭐 이런 걸 들으시면 되겠죠. 언제 그 강의하실 거죠?
네. 9월부터 이제 가을서부터 재무제표에 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릴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9월에 차장님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님.
이분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산회계 자격증도 있고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일의 책이 이해가 안 가신다라면 주식에 관련된 거를 이론적으로만 단순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론도 어떤 그 재무에 대한 그 기본 데이터라기보다는 그 교과서적인 단순하게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전 투자에 대한 그 경험이 없으시니까 온일의 책이 전혀 이해가 안 가신 거라고 보고요. 온일의 책이 좀 쉬운 책은 물론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돼야 이해가 되는 책인데 앞서 포카라님 정리하신 것처럼 실전 투자를 해보셔야만 그리고 이제 되고 단지 이제 혼자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주위에 어떤 그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약간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아니면 주위에 뭐 하시는 분 없으면 가까운 증권회사 찾아가셔서 물론 그 사람 그 증권회사에서 무조건 도움을 준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앞서 이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삐딱한 시선으로 그다음에 네. 의문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서 네, 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찾고 묻고 되묻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좀 쌓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저런 그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적은 돈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시다 보면은 아시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모의 투자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뭐 적은 돈,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한번 투자해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벌더라, 이렇게 하면 일터라를 이렇게 한 1, 2년을 시험해 보시다가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실험을 한 가지를 좀 해보려고요. 그 이제 올해 제가 수익이 지금 한 20% 정도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금 1월 1일 제가 네. 이제 해마다 끊으니까
항상 스타트를 네. 하시잖아요.
한 20% 정도 났는데 그 중에 한 100만 원을 띄어가지고 단타를 해보려고 계좌 하나 따로 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잃는지 이런 걸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네. 근데 이제 단타는 딱 단타 구좌를 따로 만들어서 네. 그 금액만큼 하라고 해서
그걸
저 그레이엄도 그렇게 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없다 생각하고 100만 네. 원 어차피 제가 올해 번 돈이니까 100만 원 없다 생각하고 계좌 하나를 터가지고 그걸로 막 단타 촤악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요.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봐서 이런 투자가 어떤가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고 단타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 여건이 되십니까?
아니 안 되죠.
그러니까 될 때만 하는 건데 되는 날
잠깐 이제 될 때만 또 한번 해보겠다.
제가 이제 출근이 좀 늦으니까.
그때 좀 잠깐.
네, 오전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오후엔 출근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실험을 좀 해볼까. 그 실험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걸로 뭐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까 안 해봤더라고요.
안 해봐서 단지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그
나올까.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좀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네, 중요한 경험이
돈백을 가지고 쫙 단타 치고
오히려 막. 뭐 재미날 수도 있겠네요.
재미날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모르는 부분, 본인이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험을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는 괜찮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를 아시게 될 테니까 이런저런 실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산 회계나 증권사 상담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네네. 그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뭐다? 그러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네.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전에서 그럼 이 영업이익률이 실전에 매매해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업종 평균도 좀 알아야 되고 네.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돼 왔는지 네네. 높아져 오는지 낮아져 왔는지 그다음 분기별 영업이익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네. 변화가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전에 대한 공부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학원이나 이런 뭐 그러니까 책만 딱 읽어갖고는 네. 다 이렇게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네. 부채 비율이 뭐 높으면은 안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네. 어떤 종목을 볼 때는 부채 비율의 업종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부채 비율이 무조건 많다고 높다고
그렇죠. 유이자 부채냐 무이자 부채냐에 따라 그렇죠.
높다고 다르고. 그런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여건상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실전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투자가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네. 온일은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 네. 드래머는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 네.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네. 부분 이제 공부를 해야죠. 네.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시면은요 하이투자증권 잠실력 지점으로 찾아오십시오.
아니 또 영업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좀 뭐 좋은 거 필요하시면
알겠습니다. 유미숙님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안상수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승훈 PD님께서 언젠가부터 포카라님을 구박하고 있는데 포카라님 방송 그만두시면 다 이승훈 PD님 탓입니다. 네네 조심하겠습니다. 메일 보내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 정보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메일 보냅니다. 보통 증권사 HTS를 보면 4년 전 재무제표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20년 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난 16년간 적자였는데 나머지 4년간 좋아졌습니다. 제가 접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최근 4년치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훌륭한 기업으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세 분은 상장된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를 어디서 찾아서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간단하네요.
이거는요 간단해요. 그 네. 그 금감원의 네. 다트 사이트 네. 들어가면 그 상장된 연도부터는 다 나와요.
네, 네
다 나오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걸 이렇게 쭉 뭔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한 10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 10년치 자료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차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를 만들어야 되고.
실적으로 예, 무료로 보여주는 사이트는 없고요. 네. 유료는 일부 있어요. 유료 사이트들은 네. 좀 있습니다.
FM 가이드하고 네. 연합 인포맥스에서 네. 11만 원씩 내면은 볼 수 있어요.
1년에 11만 원.
한 달에요.
아, 한 달에 11만 원이요? 예, 예. 어, 비싸네요.
비쌉니다. 그것도 가격에 그 보여지는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하면은 삼성전자의 그 사업 보고서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전자공시 들어가. 그거를 이제 편리하게 하기 편리하게. 위해서 FN 가이드나 인포맥스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다트 제가 그 사이트 말씀드리면 dart.fss.or.kr 그 다트 금감원?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포털에서 전자공시 치셔도 돼요.
전자공시 치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믿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호님, 이태훈님일까? 하여튼 안녕하세요. 빠짐없이 청취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40대 청취자입니다. 소개해 주신 종목에서도 짭짤하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이번 방송에서 이피디님이 나스미디어 말씀하셔서 질문이 떠올라 메일 드립니다. 나스미디어는 저도 여러 면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봐왔던 주식인데 보니까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로 먹고 빠지기만 하고 장기 보유를 감히 못하고 있네요. 포카라님이 말씀하신 시젠도 현금 대비 매출 채권이 너무 많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성장률, 이익률 다 좋은데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나스미디어나 시젠의 경우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요? 지금 두 번째,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난해한 시장이 맞는지요? 아니면 저의 종목 발굴 능력이 미숙한 탓일까요? 윌리엄 오닐의 기준으로는 지금 시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스미디어하고 시젠은 이분이 약간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나스미디어는 맞아요. 영업 현금 흐름을 제가 대체적으로 그 지금 로 데이터를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2년 정도가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영업 현금 흐름도 왜 마이너스 났는지도 좀 봐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은 단기 순이익은 나는데 그 운전자본의 증가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운전자본의 증가 때문에 마이너스더라고요.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증가하면 운전자본이 당연히 증가하잖아요. 재고자산이라든지 매출채권이 증가하니까 이 회사야 뭐 재고자산 없으니까 매출채권일 건데 꼭 예를 들어 갖고 어떤 회사에 이렇게 팔고 좀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을. 그럼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매출 채권이 늘어나면은 그렇지만 한 몇 개월 후에는 또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현금이 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매출이 그렇다면 거꾸로 매출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회사가 좋아져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운전자본이 거기에 맞게 또 팍 늘어나니까 영업 현금흐름이 좀 안 좋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이게 썩 그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젠도 연말 경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채권 회전 기간이 예를 들어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되면은 연말에 결산을 할 때 매출채권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본이 굉장히 증가하니까 영업 현금흐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는 사실은 현금 흐름의 문제는 있지 않다고 봐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제 글을 쓰겠지만 시즌은 제가 확실히 알고요. 나스미디어도 제가 지금 로 데이터가 없는데 잠깐 보니까 저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 매출 채권이 다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고 다 똑같은 매출 채권. 아까 부채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채가 아니듯이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매출 채권이 아닌 것이 예를 들면 그 매출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는 회사냐에 대해 생각해봐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매출 채권이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잘 알 수 없는 데다 납품하는 채권인데 이게 매출 채권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면 자기 자회사에 주는 매출 채권인데
그 맞죠. 그런 회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거는 밀어내기일 있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꼭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매출 채권이다 다 똑같은 성격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어디에 물건을 파는 어디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냐에 따라 그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보실 때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주석란에 가면 매출 채권의 그 회수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연체된 매출 채권, 2년 연체된 매출 채권, 3개월 연체된 이런 게 구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만 한번 보면은 아, 이 회사가 매출 채권이 많이 늘었어도 큰 문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손상각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고평가되냐 난해한 시장이냐. 이게 뭐 시장이 난해하지 않은 때 있나요?
그렇죠.
항상 난해한데.
유가가 오르면 올라서 문제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문제.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고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미국 시장에 비해서 고평가냐,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해서 고평가냐. 네네.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퍼라는 단순하게 네. 퍼라는 지표 하나로만 보면 우리나라 지금 8.9배거든요. 네. 12개월 예상 그 이익 대비.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연간으로 볼 때, 아, 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지금 현재 퍼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네, 높은 수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한 5, 6배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훨씬 저평가인데 또 미국의 퍼가 16배다. 우리가 한 9배다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저평가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배당금도 많이 주고 또 미국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서 안정적인 어떤 영역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또 컨트리 리스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리기가 좀 적인데 네. 그다음에 윌리엄 오닐 기준으로는 지금 시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윌리엄 오닐 기준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캔슬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윌리엄 오닐은 이제 그 개별 종목별로 네. 최고의 종목을 먼저 고르고 네.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컷 패턴이라든지 네. 플랫 패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접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사는 거니까 그 그냥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난해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좀 난해한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S&P나 다우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네네. 박스권을 뚫어준 상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계속 그 고점을 못 뚫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들 좀 사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주가가 2,000포인트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거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면 국내 증시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으로서 이제 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완전히 미국과 별개로 놉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셰일가스랄지 아니면 뭐 리쇼어링 정책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네네. 그런 걸 통해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삼성 얘기도 좀 할 건데 삼성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강조하는 게 이제 주식이 근간이 되는 게 이익인데 네.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산다라는 건 선뜻 좀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난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네. 그 근저에 보면 글로벌 펀드 흐름을 보면 국내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어느 큰 흐름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현재 보면 미국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미국에는 펀드 자금이 오히려 빠지고 있고요. 그 빠진 자금들이 현재 지금 아시아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좋지는 않지만 단지 이제 유동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좀 땡기는 그런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과연 이게 지속이 될지 계속해서 좀 따라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장이 있는 거고요. 이래서 좀 시장이 좀 난해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는 뭐 난해해요. 늘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제 생각에는 저퍼주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확실히 눈에 띄는 저퍼주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량한 종목 중에 저퍼인 종목이 잘 없긴 없어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우량한 종목들은 다 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8.9라고는 하지만 그게 전 종목의 8.9인 거지 우량한 종 예전처럼 이렇게 우량한 종목에 막 퍼 6, 5 이렇게 가있는 종목들은 거의 없긴 없더라고요. 저도 요새 최근에 발견을 못했는데 그 퍼에만 의존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퍼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보시라고. 저도 이제 사실은 저퍼주를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저퍼주가 잘 없어서 손이 잘 안 나가는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 괜찮은데 하고 살펴보면 퍼가 높아.
근데 윌리엄 오니를 네. 이분이 추종을 한다면은 네. 퍼를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영업이익 증가율,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봐야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난해하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좀 뭔가 종목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쉬어야 돼요. 쉬는 것도 투자다 뭐 이런 약간 진부한 얘기도 있지만 뭐 종목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자 쉬세요.
쉬는 것 진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쉬는 것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쉬는 종목을 하나 사세요.
인간이 잠도 자야 되듯이 주식도 안 사도 안 사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살펴보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뭐죠?
아 삼성전자를 한번 보고 싶네요. 요새 갑자기 지배구조 재편 얘기가 나오고 이건희 회장 와병 하면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쉰 두 달 동안 개별 종목들이 기술주가 미국에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기술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간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연일 외국인들이 샀거든요. 그게 또 결정적인 배경은 이건희 회장이 그 와병을 하면서 더 가속화가 됐어요. 물론 이건희 회장이 아픈 건 5월 달인데 5월 초인데 4월 한 말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는데 그 매수 강도는 그 5월 달 들어서부터 강화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이슈로 이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하는 배경에 이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 재편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지금 뭐 삼성 SDS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지배 구조
그러니까 삼성 SDS 상장도 결국은 이건희 회장 퍼스트 이건희 체제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불을 확 지펴버렸죠.
그런 전반적인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 중심에 있는 지금 외국인들이 1000억을 산다 하면은 삼성전자를 600억을 순매수 하거든요. 하루에 1000억을 산다면 2000억을 산다면 한 1000억을 순매수 하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종합지수도 2000포인트를 넘어갔고
그러니까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거죠.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재미 좀 보셨어요?
아 저는 삼성전자는 안 샀습니다.
최근에 뭐 재미 보신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 고객분들한테 지금 추천해드려가지고 우선주 따라가면서 좀 사서 잠깐 먹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뭐 재미 보신 종목 사서
저는 이제 물산 좀 사가지고 조금 먹었고요. 그다음 이제 개별 종목들 조정 이렇게 배차게 오르다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오를 때 그럴 때 조금씩 더 추가로 샀습니다.
뭐 최근에 사신 거?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것도 좀 저기
최근에 그 어이없는 기사 때문에 급락을 한번 했던 게
소송 때문에 그런 거는 참 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 어떤 정말 이름도 없는 신문이었는데 그게 뭐 하종가 가까이까지 밀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 매체잖아요. 언론 매체인데 이름도 없는 매체였어요. 근데 거기서 수치화를 잘못 거기다
원을 달러로 잘못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놀랐었는데 바로 회복해서 다시
그런 날 사야 되는데
아 근데
그런 순간에 그냥 한가 확 잡아버리면 그냥 안타까웠어요.
아 지금 우리 이 PD님이 단타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몇 번 이렇게 사실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최근에 ISC라는 종목이 좀 그래도 좋아요. 그나마 그래서. 재미를 좀 본 종목이 아닌가.
저는
리노공업 비슷한.
근데 리노는 최근에 좀 빠졌는데 조정, ISC는 조정. 이제 오르는.
그게 ISC하고 리노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둘 다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한 16,000원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지금 19,000원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그래도 그 종목 덕분에 재미를 좀 보고 주력이 지지부진해서
저기 바이오는 별로 지금 투자 안 하시죠?
아직도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가 손이.
오늘 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
손은 안 나가요.
그 제약주 바이오 말고 제약주는 한번 사랑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경제 지표를 본다면 고령화하고 원화 강세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이점이 있는 거는 제약주예요. 왜냐하면은 제약주는 고령화에 당연히 해당되죠. 그다음 제약주는 내수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영업이익률 15% 이상이고 고령화에 수혜가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피님도 좀 생각을 약간 좀 마인드를 바꾸시면은
해야죠.
그런
해야죠.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밸류에이션 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술이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제가 IT 쪽으로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아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이 회사의 기술이 어떤 수준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런 거가 대강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의 그 메신저 같은 경우는 먼저 먹는 놈이 무조건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이해가 가서 손이 나가는데 아니까.
아니 시젠 같은 걸 놓고 본다면 아니면 아이센스를 놓고 본다면 이게 진단시약 관련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구조를 모르더라도 이익률이 높다. 그럼 아 혜자가 있구나. 네네. 이렇게 또 미루어 생각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좀 약간 공부를 좀 하면 이피진 같은 실력이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니까 뭐 IT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단순할 것 같은데.
아니 공부를 좀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렵죠.
예. 바이오 쪽은 아 이건
신약이다 하면은 또 정말 또 어렵죠.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제껴놓고 계속 알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손을 잘 안 댄 게 금융업도 손을 잘 안 댔거든요. 은행 쪽이나 이런 쪽도 잘 손 안 댄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
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은행은 아예 계속 모르셔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은행이라는 어떤 사업 구조 자체가 돈 장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금리 체제고 돈이 흔전만전해서 돈을 빌리러 와야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회사나 뭐 카드사나 이런 회사들이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이런 저금리 체제에서는 고금리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체제에서는 금융업종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 삼성전자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외국인들이?
그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배 구조 개편, 지배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만에 하나 이제 유고가 된다 했을 때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상속을 받으면 이제 이재용 씨하고 두 딸이
이부진 이선희 씨
세 분이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상속세 내고 뭘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뭔가 이게 지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지금 체제로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험업법을 개정을 하거든요.
네네.
보험업법을 개정을 하면은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질 수 없게 지금 그렇게 개편이 돼요.
그 전에 그 현재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건희 회장 하고 말씀드린 그러한 그 자녀분들이 에버랜드 지분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1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2%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하고 그 자제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네네.
만약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그 에버랜드 주식을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네.
에버랜드가 이제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대주주가 되면 금융지주회사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금산분리가
예, 되죠. 금융지주회사는 그 밑에 그 제조업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이제 지배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지배 구조가 개편돼야만 된다.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지분들을 자녀분들한테 상속했을 경우에 상속세가 대략 지금 추정으로 한 6조 정도 될 걸로 보는 지금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12조 정도 되기 때문에
50%니까
대략 한 6조 정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또 현금도 필요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현금은 삼성에 대한 어떤 그 지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장이 한번 요동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을 사는 이유는 지금 이 세 개 회사가 그 삼성그룹의 다른 회사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주회사예요. 네네. 삼성물산도 여러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삼성생명도 금융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회사를 삼성그룹에 갖고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지배체제 구조를 재편을 한다면은 네. 뭔가 이 물건을 이쪽으로 넘기고 또 이쪽으로 넘기고 이런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 상황을. 그런 와중에 뭔가 부가 있지 않겠느냐. 네. 지금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미 삼성전자를 50%를 쥐고 있어요. 네. 전체의 지분은 반을 지금 삼성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에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는 사실은 그 이건희 회장이 카리스마가 좀 있고 네. 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이재용 씨가 만약에 이제 회장이 된다면 네. 그 좀 카리스마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예, 외국인들의 어떤 그 이 삼성의 바라는 네. 그런 어떤 요구, 네. 사항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거세지고 네.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이득을 이점 뭔가를 삼성을 통해서 네.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하여튼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삼성이 이번에 배당을 좀 많이 줬어요. 네. 0.5% 배당을 하다가 1% 배당 수익률로 네. 높여줬어요. 높여진 부분도 이제 포스트 이건희 체제를 생각하면서 네.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 네. 배려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압력이 거세지고 네. 또 외국인들의 압력을 배제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네. 네. 워낙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뭔가 이 틀어진다 네. 이 구조 자체가 집안 자체가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 시가총액에서 한 18%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삼성그룹 전체 회사를 차지하면 20% 넘거든요.
한참 넘겠죠.
네, 넘죠. 그러면은 이 삼성이 지금 뭔가가 꿈틀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증시 자체가 네. 뭔가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될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틈새를 지금 뭔가 우리 이 개인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네. 외국인들이 구두하고는 저는 좀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분명히 삼성 그룹 주식들이 꿈틀거리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어요. 네. 기관들도 좀 그렇고 외국인만 사거든요. 네. 그럴 때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수를 노리고 이 주식을 사는가. 네. 분명히 정보에 대한 분석 네. 내지는 또 자금력도 있고 네. 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지수 2000포인트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뚫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2010포인트 이상인데 2000포인트를 지금까지 한 최근 한 5년 동안에 41번을 도전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42번째 지금 뚫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42번째 뚫어서 지금 아직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20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2200, 300, 3000까지도 갈 수 있는 이 계기를 네. 삼성그룹이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것도 좀 낙관적이긴 한데 하여튼 간에 뭔가 지금 우리 시장에 네. 구조적인 변화가 온다.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계기가 돼서.
네,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어차피 큰 흐름은 어차피 그 포스트 이건희 체제로 삼성이 개편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불거진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12월부터 어떤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이 이제 패션 부분을 이제 주고받기를 시작한 게 작년 네네. 12월이었고요. 올 1월에는 이제 삼성그룹이 삼성 코닝 지분을 매각했고 네. 1월 달에는 에버랜드에서 이제 건물 이런 것들 S1하고 주고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5월 달 들어서는 그 삼성생명이 삼성 자산운용 지분을 매입했고 네. SDS 상장 발표 있었고 네네. 6월 달에는 6월 7월에는 보면 그 삼성전기랑 종합화학 석유화학 SGI 제일모직 이런 것들 합병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삼성 그룹 내에서도 2017년까지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포스 이건희 체제로 이제 지배 구조를 이제 개편하려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는 거고 네. SDS 상장 같은 경우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네. 상장 가치를 통해서 그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뭐죠 상속세 지분들이 네. 되고 결국 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인적 분할을 통해서 홀딩스를 만들고 네. 에버랜드도 홀딩스를 만들고 물산도 네. 홀딩스를 만들어서 홀딩스들끼리 합병을 하고 나머지는 두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홀딩스 말고 사업회사 인적 분할로 들어오는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네. 좀 그러니까 아까 포카라님 말씀하신 거지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이 포스트 이건희 체제에서 네. 삼성전자 삼성그룹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네. 지금까지 잘 해왔거든요. 사실은 네. 잘 해왔는데. 과연 앞으로 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EV 에비타 같은 경우도 네. 3배가 채 올해 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너무나도 저평가되는 회사인데 네네.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풍랑을 뚫고 그러니까 네. 애플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잡스가 죽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팀 쿡이 나와가지고 네. 주가가 700불에서 400불 빠졌거든요. 네. 빠졌다 다시 이제 600불로 다시 올라섰는데 네. 그런 어떤 풍랑이나 그런 부분이 삼성그룹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 뭐 삼성이 그동안에는 이제 운영이 조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었잖아요. 네. 어떤 CEO 한 사람의 어떤 힘이라기보다 물론 네. 이제 이건희 네. 씨가 워낙 뭐 출중했지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파악해 볼 때 삼성이 상당히 어떤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논란의 네.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위험과 기회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네. 이러니까 삼성그룹 주식은 하여튼 눈을 떼지 말고 한번 좀 보십사 하고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식은 삼성전자랑 또 뭐가 있을까요?
물산하고요.
삼성물산.
그다음에 이제 생명도 같이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업 그 보험 업종이라는 것 자체는 네. 썩 그렇게 저기 하지
매력적이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그리고 보시면. 에버랜드가 결국 그 지주회사격으로 된다라면 KCC가 에버랜드 지분을 17%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KCC 움직임 좋습니다. KCC는 이 삼성그룹 지배주 개편하고도 연관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관련주로 해가지고 요즘 네. 다 그런 쪽 관련주들 좋거든요.
나 그런데 KCC가 현대중공업이나 네. 다른 회사를 많이 갖고 있대요. 근데 네, 그 회사들이 죽을 써가지고 사실은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 상승분을 상쇄하고 뭐 그런 부분 얘기도 나오네요.
아우 저는 뭐 삼성 주식을 안 만지다 보니까 오늘 얘기는 아주 그냥 와닿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적당한 선에서 끝냅시다.
자 여기서 얘기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살펴볼 책 뭐죠?
예,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오늘 좀 보려고 네.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벤자민 그레이엄은 1894년에 태어나셔서 1976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가 잘 아는 버핏이 나의 85%는 그레이엄이 키워냈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가치 투자자들한테 미친 네. 영향이 큰 그런 분입니다. 네.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네. 졸업 당시에 이제 뭐 여러 대학에서 이제 교수 직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학장의 조언대로 이제 월스트리트로 진출해서 네. 증권 분석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당시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권 분석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고 네. 거의 뭐 투기장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개판이었죠, 개판.
그렇죠. 그랬는데 그레이엄이 이제 드디어 이제 과학적인 투자의 개념을 이제 만드셨는데 네.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뭐 퍼라든지 부채 비율, 장부 가치, 순이익 성장률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레이엄이 처음으로 이제 일반화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를 열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자문사도 운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컬럼비아 대학하고 UCLA에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버핏이 그 이제 제자가 돼서 네. 나중에 이제 그레이엄 회사에 합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볼 책은 이제 현명한 투자자고 그 전에 이제 워낙 유명한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네. 1934년 당시 이제 그레이엄 나이 40세에 이제 처음 출간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네. 일으켰고 현명한 투자자는 1949년, 그러니까 55세 때 이제 발간한 책입니다.
네.
저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네 번째 판인 74년 판인데,
네.
저도 증권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막 사놨던 책인데,
네.
그때 읽어보고 지금 다시 읽으니까 정말 역시 고전은 이래서 다르구나. 네. 마치 어제 쓴 책처럼
네.
생생하게 다가오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어떤 책인가요?
이 이제 그레이엄 우리 차장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그레이엄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자고요.
네.
그레이엄은 두 번의 대공황을 겪었어요.
네.
1913년하고 1929년 네. 두 번의 대공황을 겪었는데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레이엄의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미국의 찰스 다우가 만든 다우 이론이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기술적 이론인데 다우가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매매가 있었냐면
네.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다우의 업적이 뭐냐면은 다우가 그 다우 존스 지표
네.
찰스 다우하고 존스라는 사람이 둘이
네.
합작을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우 존스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네.
원래 이게 종합지수
네.
종합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운송 지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도 지수,
네.
철도,
네.
철도 회사 몇 개의 그 주가 움직임을 종합해서 산술 평균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가 중심이 돼서 쭉 흘러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기술적인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다우가 지배하는 시대죠.
네.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해왔는데 그레이엄이 이 대공황 두 번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게 기술적 지표로만 갖고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이 13년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대공황 때 엄청나게 깨졌고
네.
그 뭐 죽고 싶다고 자살까지 생각했었고
네네.
그다음 1929년에도 50%를 깨졌어요.
네.
자기 자산이.
네네.
물론 나중에 이제 만회를 하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러면서 책을 증권 분석하고 나중에 이제 현명한 투자관을 쓰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레이엄의 의식은 지금 이 종목을 볼 때 기술적 분석으로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움직임을 기본적인 어떤 가치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네.
분석 툴을 만든 게 이제 이 가치 투자
네.
이런 개념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그 그레이엄의 존재감은
네.
대단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이래요. 이 책이 우리 저 차 사장님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는데 이게 이 그 책이 상당히 저는 좀 낯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문 물론 이제 그 뭐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네.
안전마진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 미스터 마켓이라든지
네.
그다음 포라든지
네.
이런 어떤 주옥 같은
네.
그런 부분은 살아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치 투자자들이 영원히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죠.
네. 네.
그래서 역사적인 한계도 있지만
네.
또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그레이엄의 그 어떤 주옥 같은
네.
그런 부분을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간단히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그레이엄은 저희가 여태까지 다뤄온 그런 투자자들에 비해서 PBR을 중시한 편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대공황을 네. 겪으면서 네. 깡통 기업들이 많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익이 네. 많이 나는 척하고 네.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익이 안 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익이라는 건 믿을 수 없고 왜냐면 매출 채권 뻥튀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뻥튀기가 있었던 거죠.
뻥튀기하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이 장부에 있는 자산의 가치밖에
그치.
믿을 게 없다라고 그때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을
그렇죠.
하고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 PBR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 주식에 접근을 주가나 뭐 회사나 주식에 접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와서는 딱 들어맞는 거는 아니게 돼버렸다는 거죠.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레이엄이 이렇게 PBR을 중시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지금에는 딱 들어맞지 않지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퍽이 있는 곳을 쫓는 게 아니라 퍽이 갈 곳을 쫓아야 되는 거죠. 퍽을 쫓을 것이 아니라 공을 쫓을 것이 아니라 공이 갈 곳을 쫓아야 되고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갈 곳을 쫓아야 되듯이 이 양반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는 PBR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이유를 예. 판단하시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할 것인가를 이 벤자민 그레엄의 PBR을 쫓았으니 우리도 PBR을 쫓을 게 아니라 벤자민 그레엄은 왜 PBR을 쫓았으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 사람이 쫓았던 PBR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옛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쫓는 그런 방식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이제 그 지금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린 이유고요. 예. 예.
그레엄의 그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맞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레엄 방식으로 참 이 양반에 뭐가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그레엄이 최초의 퀀트다.
네.
그러니까 계량적인 기법을 통해서 네. 종목을 발굴해서 네. 그 종목의 원칙에 맞는 종목이 나오면 투자한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레엄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조건 있잖아요. 네. 그 조건대로 종목을 발굴하려고 하면 네. 지금 거의 없어요.
없죠,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순유동자산 그 개념으로 보자면 네, 네. 그레엄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유동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회계학적인 개념으로서 순유동자산인데 네. 네. 그레엄은 그렇게 안 해요. 네. 순유동자산은 유동자산에서 부채 전부를 뺀 거예요. 유동부채만 뺀 게 아니라 고정부채도 빼버린 거예요. 네, 네. 비유동부채도. 네. 그러니까 다 빼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현찰만 남는 거예요. 네. 그 현찰을 남는 거하고 주가하고 비교해보는데 네. 주가가 이 현찰 남는 것보다 3분의 2 정도 네. 한 60, 한 3% 5%나 되는 거 정도. 그러면 그 종목 우리 지금은요 한 종목도 없어요.
삼성공조 있잖아요.
아, 삼성공조
삼성공조가 있습니다.
아, 그 주가 별로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그 삼성공조랑 일성신약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보다는 주식이 많아서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예를 들면 삼성물산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의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아주 그런 주식인데 그런 주식이 이제와선 잘 안 오르거든요. 삼성공조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째 안 오르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일성신약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PBR보다는 네. 성장 가치나
네.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네. 어떤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네.
그런 부분을 찾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네.
버펫이 그레이엄한테 정말 85%를 배웠고 네. 피셔한테 한 15%를 배웠다고 하는데 네. 버펫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레이엄의 아주 몇 가지만 빼고는 다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버펫은 지금 그레이엄은요.
네.
그레이엄은 주식을 분산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네.
버펫은 집중 투자거든요.
네.
그레이엄은 종목이 이렇게 업종이나 이런 게 성장성이 별로고
네.
그래도 이 안전마지만 확보되면은 사서
네. 네.
그냥 적당히 먹고 빠져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사서 2년 내에 주가가 네. 안 오르면 그냥 팔아버려요.
네.
그다음에 또 2년 내가 아니라 사자마자 한 50% 오르잖아요.
네.
그럼 전략 매도예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서 버펫처럼 막 30배 40배 먹는 그런 투자는 절대적으로 그레이엄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레이 버펫이 볼 때 아 이렇게 하면은
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네, 네.
해다가 그렇게.
네, 네.
그레이엄 식으로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꽁초 죽기라고 표현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꽁초식의 어떤 투자보다는
네.
우량주가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네.
배당금도 꼬박꼬박 타면은 그것도 적립해서
네.
또 이렇게 하고 해서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기업이 뭔가.
네.
이거는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면은
네.
배당도 꾸준하게 받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네.
그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복리의
네.
마법을 부린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완전히 그 지점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버핏 스타일의 어떤 가치 투자가
네.
새롭게 정립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버핏은 정확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엄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레이엄이 쫓는 바를 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버핏을 쫓을 것이 아니라 버핏이 쫓는 바가 뭐고 그 쫓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도 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서 쫓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엄 말이죠.
네.
그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
네.
과거 자료만 봤거든요.
네네.
과거 자료 아니고 미래의 어떤 예상치라든지
네네.
경영자의 어떤 이런 걸 안 봤어요.
네네.
오로지 재무제표. 물론 이제 그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앞으로 미래의 사업 가치라든지
네.
미래의 전망이 좋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뭔가 한다. 그러니까 그레이엄은 이런 부분은 전혀 투자를 못해요.
네.
기술주라든지
네.
물론 버펫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버펫하고 또 틀려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로 그러면은 가치가 성장하는 성장형 주식에는 절대로 이렇게 투자를 못 한다면 네. 정말로 신타 주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제 그레이엄을 얘기를 했고 현명한 투자를 얘기했으니까 이 네. 책의 내용에서 본다면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네. 이 부분 단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 그다음 안전마진, 그다음 미스터 마켓.
안전마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럴까요? 그 안전마진은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는 주가가 싼 거.
내재 그러니까, 가치란 건 뭐죠?
네, 내재 가치가 뭐냐면은 네. 기업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이제 순유동자산이 높다든지 이런 네네.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레이엄은 약간 독특하게 해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버펫의 내재 가치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네. 버펫의 내재 가치는 현재 어떤 가치의 흐름 있잖아요. 네네. 그 미래 가치의 흐름을 네. 할인해 가지고 네. 현가 할인해서 네.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내재 가치인데 네. 그레이엄은 그렇게 계산 안 하고 네. 예를 들어 오너가 네. 우리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면 이 정도가 호불항에 상관없이 이 정도야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재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약간 막연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또 그레이엄은 재고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무형 자산 다 빼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내재 가치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내재 가치보다 주가를 네. 주가가 굉장히 쌀 때 그러니까. 네. 내재 가치가 100이다. 네. 주가가 한 70이다. 네. 그러면 사라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이 퍼가 7년 평균 퍼를 해서 볼 때 퍼가 25배 미만일 경우 네. 뭐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업 네.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종합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이건데 네.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5톤짜리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네네. 5톤 이상이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지는데 네. 그 다리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한계가 한 3톤이다 이거죠.
굳이 4.9톤짜리가 지나갈 필요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4.9톤짜리를 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게 이제 안전마진 개념이거든요. 네. 그건 정말이지 네. 지금도 네. 이건 불후의 어떤 그 이 개념이라고 봐요. 네네. 예.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안전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안전빵. 지금 퍼가 10이잖아요. 우리 네. 퍼가 9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익률도 높고 뭐한데 한 5짜리가 있다. 네. 퍼 PBR, PR이.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다. 네. 확실하게 안전마진을 네. 확보하고 이거는 한 1년 기다려도 네. 기다리면 반드시 고기한 퍼가 한 7만 가더라도 네. 7.5만 가더라도 네. 50%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죠.
몇 년 전에 그 한 3, 4년 전이었는데 아틀라스 BX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꾸준히 올랐죠.
그게 저 시총이 한 2천억쯤 하던 시절이었어요. 2천억쯤 하던 시절이었는데 현금이 뭐 한 800억 가까이 있는데 퍼가 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0원 정도 했던 시절인데 숨도 안 쉬고 샀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한 10%쯤 넘고 현금이 많은데 퍼는 4, 5, 뭐 4, 3, 4? 뭐 하여튼 3에서 5 사이였어요. 숨도 안 쉬고 샀죠. 지금 한 4만 원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퍼가 이렇게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 기업의 가치가 보이지 않나 봐요. 네. 그러니까 퍼가 낮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걸 떠들러 보지를 않는 거예요. 비인기주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네. 퍼가 낮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익은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네네. 회사가. 그런데 그런 회사는요, 반드시 어떤 시장의 관심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네. 퍼가 낮은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는 안심하고 그렇죠. 사도 좋다고 거의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도 EV 에비타 같은 비율을 보면 낮을 겁니다. 네네, 그 당시에 그렇겠죠.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초보자들이 제일 이용하기 쉬운 지표는 퍼인데 퍼가 낮은 저퍼 주식이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주식이다.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이제 역성장 안 하고
뭐 저 자산을 팔거나 한 게 아니라 영업에 의해 그렇죠. 거둔 퍼가 쭉 늘어나고 그러니까 낮은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주식은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오르니까 그럴까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거를 한번 필터링을 해서 퍼가 한 6 미만인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식이다. 그런 주식은 사셔도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저퍼 기간이 약간 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예.
참아야죠. 예.
그런 부분이 가치 투자는 좀... 시점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배울 점이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레이엄에게요. 그레이엄에게 아까 이제 배울 점이라는 거 아까 우리 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안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량적인 측면의 어떤 그 지표를 통해서 네. 객관적으로 해라는 거. 네. 그다음 또 이분이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기계적인 스탑. 뭘 네. 선구자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50% 먹으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50%만 놀라도 네.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뭐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31년 동안 현역에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네. 연평균 수익률이 17%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 양반이 그렇게 어떤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서 네. 그 50몇 년도까지 해서 네. 연평균 수익률이 17%라면은 네. 나름대로 정말 이분이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라니 그냥 잘하신 것 같은데
잘하신 거죠.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게 바로 이분이 기계적인 어떤 매매 기계적인 기법으로 네. 네. 계량적으로 기계적으로 선별해서 네. 기계적으로 종목을 어떤 이익을 실현하고 네. 그런 부분이 가미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레이엄 기법이 맞냐 틀리냐를 또 검증한 책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건 약간 이제 어떤 각색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그레이엄의 원래대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종목이 안 나오니까 네. 그걸 약간 완화해서 이렇게 해서 네.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도 이익이 상당히 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양반의 어떤 가치 투자 개념 자체는 네. 살아 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있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면 기계적으로 어떤 정리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안전 마진 확보하는 네. 부분, 네. 그다음에 또 미스터 마켓이라는 어떤 감정. 네. 그러니까 그레이엄이 어떤 종목을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이렇게 보는 부분은 네. 사실 그렇잖아요. 미스터 마켓이 흥분해서 네. 주가를 막 폭등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레이엄은 딱 어느 수준에 딱 털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광분해갖고 막 그 주가를 많이 빼잖아요. 네. 미스터 마켓이. 네.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네. 가치를 보면서 사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볼 때 역발상 어떻게 보면 투자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기계적인 대응.
예. 네. 기계적인 대응 또 감정을 제어하는 네. 안전마진 아니 저 뭐냐 그 저 미스터 마켓 네. 이런 문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네.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오히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네. 아직은 초보자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네. 뭐냐면 앞서 이제 포카님이 다 정리를 하셨고 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라면 이분은 이제 그 투자와 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구분을 하고 들어가시거든요. 네네. 제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근데 실상 보면 지금 저 우리나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속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의 개념이 아직 미흡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그레이엄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다라면 네. 오히려 이런 책을 시작을 하면서 네. 출발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이면서 뭐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 미스터 마켓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주식을 기본적 분석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버펫이 워런 네. 버펫이 한 말이 네. 이 책을 현명한 투자가를 10번 이상 읽지 않으면 주식투자를 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얘기를 할 정도로 강력 추천한
적용이 되는 말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 기본적인 내용 있잖아요. 네. 그 그레이엄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런 부분은 지금 내가 그걸 적용을 하든 안 하든 네. 확실히 알아놓고 정립해놓고 가는 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여기서 얘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는 리스크와의 싸움입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는가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통해 안전한 투자가 어떤 것인지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22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